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일정하게 성장하여 결혼하게 된 모습을 두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 즉 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우리가 사는 가정의 모습들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삽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에 대하여 전혀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에 대하여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재능이 다르기에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재물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부를 보게 됩니다. 언제든 두 사람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헤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 몸을 둘로 해체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하게 이혼한다라는 말은 너와 내가 헤어져서 그냥 각자의 길을 간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몸을 우리가 해체하여 두 몸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비단 가정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러한 가정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심으로써 삼위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당신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 지체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만드셨는가 라고 말하면 삼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무슨 평등이나 교회를 통하여 무슨 정치적인 이념이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가정의 어떤 단순한 행복이나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 교제 안에서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교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집합적으로 하나여야 하고 둘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언제나 집합체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몸의 지체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몸의 지체들은 동일한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몸의 지체들은 동일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몸의 지체들은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 몸이 분열할 위험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분열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이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각 지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한 몸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그 몸을 깰 것인가의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강력한 결속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체로서 한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까? 서로서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서로 필요하고 그들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연약한 지체를 강하게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야만 하는가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우리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다음과 주제로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교회는 한 교회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삼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둘째,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 즉 주님의 몸이다라는 이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삼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몸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는 과연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건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그 교회를 자신이 세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 있었고 말 못하는 우상으로 이끌려져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규칙대로 한다면 로마에 대해서 반역했던 어떤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참혹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대체로 십자가에 죽으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더욱더 명확하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서 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과 5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안식일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밝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증언에 대하여서 그들의 반응은 냉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6절과 7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박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려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설교할 때 드디어 회당 옆에 주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는 끊임없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고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서 회당 밖에 디도 유수도의 집에서 교회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주님은 회당이라고 하는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런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회당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야만 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음에 불구하고 대적하여 비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라고 했던 이 모습들은 단순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재현해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이하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천명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버리고 디도 유수도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도 유수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당 밖에서 전한 복음을 통하여 주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저주받을 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고 새로운 세상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거부당하는 회당을 버리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용 그리스도의 집안과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바울을 보존하실 것을 깊이 있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입을 다물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바울을 고린도 지역에서 보존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오늘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열심이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침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소가 모임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장소가 주를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임보다 더 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교회가 자라 다른 장소에 모일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하는 한 교회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삼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피가 흐르고 근육이 형성되어 있는 기관을 가진 인체의 조직과 동일한 기능으로 진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의 한 부분, 성막과 성전이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성전과 같은 기능을 상징합니다. 즉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의 구조로 성전인 교회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조직처럼 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일치가 있고 모든 교회의 지체들의 생활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제 성전인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 다양한 기관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회원들, 지체들도 다양한 지체를 돕기 위하여 모두 전체로서 몸 안에 각각의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회원의 지체들은 모두 같은 일을 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지체들과 일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만일 모든 지체들이 모두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고집한다고 한다면 몸 안에 조화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혼란이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의 은사를 통하여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어떤 은사보다 더 큽니다. 또한 어떤 사역은 어떤 사역보다 더 큽니다. 어떤 은사는 어떤 은사보다 더 적습니다. 어떤 사역은 어떤 사역보다 더 적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각내며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주님 좌와 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투쟁하던 모습처럼 그런 투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예배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 안에서 그들은 은사를 가지고 다투고 은사를 가지고 투쟁하고 은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울은 몸의 기관을 통하여 또한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과 사역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한 몸의 비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몸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몸은 고열을 비롯한 모든 합병증들을 유발시키는 나쁜 병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몸이 투쟁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생길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중 악한 습관으로 다른 지체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어떤 지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려 살아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이 전체로서 몸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관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몸의 지체들이 정말로 한 몸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때 나쁜 병균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인 영양분과 정상적인 어떤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질병들은 다 이겨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깨어져 있고 분열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3년의 세월을 거의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3년 전 이상으로 되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우리나라에 일어날 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정말로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안이 약화될 수 없는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왜 우리 몸을 뒤덮어버렸습니까? 우리 몸 속에 이 균과 싸울 수 있는 면역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면역체계가 우리 몸속에 생겨졌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반응해 내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동일한 반응만 한다면 동일한 은사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사용만 한다면 동일한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거기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끊임없이 투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화가 깨어지고 몸은 성장하고 자랄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성장은 중요한 말입니다. 어쨌든 몸은 성장하고 성숙하여 가야만 합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도 적용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외적인 성장, 곧 숫자적인 그런 성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 곧 믿음 안에서도 자라가야만 합니다. 이런 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4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범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방문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라도인이라고 배척하고 어떤 사람은 경상도의 사람이라고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인으로 성장했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성장했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색이 다르다라는 것은 적과 적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조금의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방향의 다름을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워가고 이루어가야 하고 교회 안에서 이 대화가 성숙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몸의 건강과 성장을 바울은 몸의 지체들의 피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오 여럿이라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 몸에게 한 지체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럿의 지체를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지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건강과 성장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죽음이나 장애들, 질병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의 문제로 예배 안에서 무질서가 있는 모습 가운데서 이 무질서를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아 내가 엄청난 은사를 받아야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은사를 다루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은사는 교회 예배 가운데 정말로 무질서가 있고 교회 무예배가 무너지고 교회의 성장이 무너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 안에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진 것은 은사의 문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지금 이 은사의 문제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그의 아들을 통하여 봉사의 방법을 배열하시고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위대한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의 사역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은사에 매달려 우리가 이 은사가 어느 것이 더 크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매달려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배열하셨다라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4절과 5절과 6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는 삼위일체에 대한 명확하게 교리가 세워져 있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에서 그냥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삼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 가운데 독특한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은사를 받고 이 사역을 받고 이 직분을 받은 것은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에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유익하게 한다라는 말은 각 개인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각 개인의 유익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이 건강하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은사와 사역과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세워지고 왜 집사가 세워지고 왜 장로가 세워지고 왜 여러분 그 가운데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이 되어지고 왜 여러분은 교회의 회원이 되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들은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를 건강하고 교회를 올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일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역을 맡기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사역을 맡기시면서 그렇게 일하게 하십니까? 이 일들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마지막 절에 가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2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3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은사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열매 맺고 나아가느냐라고 말하면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서 13장을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회중이 어떻게 제 기능을 다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장 읽을 때 아 사랑이 제일 중요하대, 사랑을 행해야 돼, 이 개념을 읽으면 아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돼, 이런 개념으로 단순하게 읽으면 이 13장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 13장은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직분을 주셨고 다양한 사역을 주셨습니다. 왜 이 사역을 통하여 교회의 유익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 그 교회의 유익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은사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만약 그 직분을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직분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지체의 은사들을 얕잡아 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직분에 대하여서 얕잡아 보거나 어떤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어떤 사역을 맡은 사람들을 두고서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겨가는 교회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직분을 무시합니다. 다른 은사들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역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일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전혀 열매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놓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제한다고 해도 그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 은사를 주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 사역을 주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고, 은사를 직분을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고, 사역을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그 회원한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다양한 지체로 구성된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 즉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 주신 이 선물들을 통하여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교회의 몸이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집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바울은 아주 단순한 원리로 설명합니다.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은 지체들 나름대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발이 범죄하면 그 발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발을 말할 때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있음이 한 몸을 깨어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지체들의 문제가 생겼다면 주님은 그 문제 생긴 지체들을 과감히 잘라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제가 질병이 생겨 잘라 치료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지금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너에게 있는 이 문제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통하여 서로의 경중의 문제를 두고 왜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다양성은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 다양성은 한 몸을 이루고 성장해 가는데 유익을 주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와 이 직분과 이 사역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알맞은 것을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왜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왜 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다양성을 원하고 계시지만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일치와 풍요함을 가져오는 그런 다양성 안에서의 은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해 보이는 직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와 다단이 모세와 아론처럼 그렇게 보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라와 다단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서로 해야 될 일이 다릅니다. 이런 일을 두고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모습을 두고서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내가 그것을 받기를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직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 되기를, 어떤 사람은 집사 되기를, 어떤 사람은 말씀 사역자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직분자를 선출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에게 이 직분을 주시기로 원하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로 원하셨던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직분에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 직분을 받는 사람들도 동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내게 이 일을 하라고 주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교회를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유기적으로 관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몸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기아가 중요하지만 작은 기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튼튼하고 큰 벨트는 중요하지만 아주 가느다라고 잘 끊어지는 벨트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체들이 상호 의존적이고 유기적으로 관계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건강할 수 없고 또한 그 지체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나아가 잘려지고 말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고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서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역 맡은 자로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왕국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벨지 신앙국에서 27조에서 이 성경적인 진리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공동체는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같은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는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같은 성령과 그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연합하고 일치함을 통하여 하나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치의 원칙에 있어서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일반적인 법칙에 예속되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형태로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재의 모습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다양성을 통하여서 한 몸 공동체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지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과 사역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즉 이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또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 안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되어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은 너무나 이상주의적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부할 자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선물들을 가지고 정말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살아왔는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된 일치를 나타내고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